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언에 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 말고 아이들은 주일 학교는 지금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We have a separate meeting for young adults and children. So we are now studying the prophecy of the Bible.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하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please understand English speaking friends. I will provide the two languages at the same time. I think it is a good chance for you practice your Korean language. 일레문 성교사님, 신라 성교사님, Mary 사모님, okay, and Joseph. Here is Joseph. Joseph, they are learning Korean language now. So it's a good chance. It's a good time. okay.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66페이지 가지고 계시죠? 66페이지 오늘 다시 만들어 드렸는데 지난주 연결해 갖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대언을 지금 이렇게 훑어보고 있어요. 훑어보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방인들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봤어요. Gentiles에 관한 거요.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오늘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이방인들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때가 오기 전에 이방인 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절정의 이 마지막 이방인 때의 절정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여러분들 다니엘서 한번 7장을 이렇게 펴 보시면 다니엘서 7장을 펴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7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 다니엘이 본 어떤 짐승의 환상이 있는데 이 짐승이 네 짐승입니다. Four beasts. 이 큰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환상을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여기에 3절부터 1절, 2절 건너서 3절부터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름을 모를 넷째 짐승. 여기서 네 개의 짐승에 관해서 이렇게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언이죠. 그래서 그러면 짐승이 뭐냐? 그 이방인들 시대에 아주 강했던 대표적인 왕국 네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자는 바빌론이고 곰은 그 바빌론을 이어서 세워진 메도 페르시아. 근데 이제 곰은 이빨 사이에 갈빗대를 세 개 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이 엘람이라는 나라, 리디아라는 나라, 소아시아라는 나라를 정복해서 페르시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곰이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기 7장 6절에 보면 표범이 나오는데, 표범. 여러분 표범 보이시죠? 그 표범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여기 그 영어로는 레포워드라고서 표범 이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우리가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표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를 크게 세웠던 알렉산더 왕을 상징하는데. 이제 머리 넷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머리 넷이 있고 날개 넷이 있다는데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네 지방으로 분할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래서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나라로 이제 분할이 돼요. 이제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서. 네 번째 짐승은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이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짐승이에요. 비유할 수가 없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이 지상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7장 7절에 보면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는 그런 그리고 발로 짓밟는 동물로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은 바로 이제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전 세계적인 제국을 세운 로마를 얘기하죠. 로만 엠파이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불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열불은 부활한 로마 제국에 있는 그 각국의 각각의 왕들을 얘기하고 그러나 결국 이 열 왕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죠. 여기 8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게 나오고 23절, 25절에도 보면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열 왕이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네 왕국, 네 짐승 다음에 이제 7장 27절에 보면 이제 영존하는 왕국이 나오죠. 영존하는 거. 이 왕국은 말 그대로 영존하는 왕국이에요. 영원히. 인간 왕국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간만 존재하다가 아무리 강한 왕국도 어느 정도 존재하다가 망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로 다 흡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인간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면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영원히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7장 27절에 보면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의 백성이 주어지리니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라. 그래서 an everlasting kingdom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런 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그분이 다스릴 왕국이 이제 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왕국은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의 네 번째 왕국에서 있는데 마지막 이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작은 뿔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작은 뿔로 표현하는데 이 네 번째 짐승, 곧 인간 세계의 마지막 왕국과 그 왕국의 통치자에 관해서 이 다니엘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네 번째 짐승이 뭐냐?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7장 여기 15절부터 25절까지 이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특별히 19절 보면 7장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그랬어요. 넷째 뭐 첫째 번,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에 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대안을 받고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아주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그래서 I would know the truth of the first beast.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인데 부활된 로마 제국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그 부활된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23절, 24절 보시면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텐데 그랬어요. 넷째 짐승이 바로 넷째 왕국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서 산산조각될 것이요. 전에 있던 왕국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여러분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대했어도 어느 부분만 전 세계적인 제국이랬지만 어느 부분만 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킨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왕국은 마지막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예. 그래서 산산조각 낼 것이다. 아, 그래서 통치할 것을 적그리스도가 부활된 로마 제국에서 나와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나타나서 세계를 다스릴 때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그리고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아, 이 권좌에 오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7장 8절에 보면 아,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의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가운데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이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이제 큰 일은 이게 그 신성 모독하는 건데 24절 보면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열 왕국 중에서 말 안 듣는 새 왕을 또 점령해버리고요. 순종하는 왕국은 놔두고.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이런 상태로다가 이제 11장을 보시면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일들을 말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걸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하는 일을 한다.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실제는 적그리스도예요. 엔타이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하리니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래서 약 3년 반 정도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그 신성 모독하는 일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여기서 물론 성도들은요 이제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우리는 이제 환난 전 휴거소를 믿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성도는 유대인들이 환난 때 이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144,000명이 여기에 복음 사역의 이제 열매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들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나팔수를 남은 지금 올라가야 되니까요. 다섯 번째는 여기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특정한 기간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어지지 않아요. 최장 7년이고 절정기는 3년 반이에요. 한 때, 두 때, 반 때까지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3년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Three and a half years. 이 3년 반을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절정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영존하는 왕국이 아니니까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도 영존하는 왕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상을 완전히 점령하니까 이제 마침내 예수님에 의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 멸망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13절, 14절 그리고 성도들한테 다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1절, 22절 나중에 성도들이 이긴다. 왕국을 소유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9장 Revelation chapter 19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이 세상의 왕국은 망하고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왕국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분명히 거듭났으면.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이것의 특징은 이 그냥 뭐 평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다니엘서를 비롯한 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서부터 18장까지 계속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은 무슨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평화의 메시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큰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 곧 인자에게 예수님께 통치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지금 그 모든 그에게라는 것은 14절에 보면 그에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거죠.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모든 백성들이요. 민족들,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이 예수님에게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14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적그리스도가 흉내냈던 전 세계적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전 세계적인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한 군데만 아니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치한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인간들의 왕국들은 멸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존한다. Everlasting이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되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 누가 그 백성이 되느냐?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다 그분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이 주어졌어요. 이 8장, 이 7장이 끝나고 8장이 보면 이 환상은 숫염소와 숫양,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환상인데요. 여기 그 8장에 보면, chapter 8 보면은 두 동물이 나옵니다. Two animals appeared. Two beasts appeared. 여기에 보면은 하나는 램이고 하나는 히고트예요. 하나는 순양이고 하나는 순염소에 관한 환상이에요. 왜 이것을 이렇게 특별하게 환상을 보여주었느냐 여러분들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이 네 왕국 중에서 첫 번째 왕국은 사자라 했어요. 두 번째 왕국은 이제 그 곰이라 했잖아요. 표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왕국 중에서 이 네 왕국 중에서 두 왕국을 특별히 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순양과 순염소는 어디를 얘기하냐? 두 번째 왕국이었던 페르시아, 세 번째 왕국이었던 순염소. 근데 순양이 순염소한테 잡아먹히게 되거든요. 지거든요. 그러면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 순양과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에 관련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8장에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8장 19절에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그리스와 또 페르시아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hapter 8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네게 알려주리니.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뭐냐면 마지막 끝에 세상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이라고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순양과 순염소가 이게 대표로 하는 페르시와 그리스에 관한 문제라면 이것도 마지막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양은 페르시아고 이게 순염소는 그리스인데 물론 순염소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장 22절에 보면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은 스스로 여기를 해설해 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거짓 순념소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스스로.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라. 그런데 이제 그것이 꺾이고 첫 번째 왕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데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자, 그리스를 세웠던 전 세계적으로 세웠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죽습니다. 예, 조기에 죽어요. 젊었을 때. 그 뒤에 네 장군이 일어나서 그 그리스의 그 큰 땅을 분할을 하죠. 네 개로. 역사적으로 다 이게 증명이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네 제국이 분할된 내용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온 이 작은 뿔, 여기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건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를 또 예표로 하는데 이 작은 뿔은 8장 9절에 보면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어요. 이름이 작은 뿔이지만 엄청나게 큰 뿔이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큰 뿔이 돼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뿔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그리고 성도들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10절에도 그렇고, 24절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것은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게 반드시 두 번째 왕국, 세 번째 왕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예언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다니엘서인지 9장, 여기 다음 장에 보면은 70일에 관해서 얘기할 때 나와요. 70위크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기에 보면 8장 11절에 보면 그가 큰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졌더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세워진 성소가 또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훼손당하는 그런 예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과 이제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또 23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느냐. 23절에 보면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이게 이제 숨겨진 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어두운 문장들이에요. 직역을 하면 어두운 문장들. 다른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그 문장들을 잘 깨닫는다는 거예요.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사나운 얼굴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물리적인 힘도 많고 하는 그런 그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숨겨진 글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주 능통하게 잘 파악하고 그것을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두운 문장을 잘 이해한다. 이것은 이 세상을 지배 통제하는 사탄의 괴계의 아주 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는 어디서 받느냐?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보면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며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여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의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마귀가 보내는 거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 마귀의 힘을 빌려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계시록에서 똑같이 나와요. 마귀가 힘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24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1차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자기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읽어봤지만 자기를 높여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9절에 보면 9번째에 보면 여기 25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자, 평화를 제시하지만 그 평화를 통해서 거짓 평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적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일어나지만 결국 그는 망하게 됩니다. 25절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또 그가 일어나서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통치자들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손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냐?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나중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자, 적그리스도 잡고 또 마귀도 잡고 거짓 대언자도 잡고 그래서 영원한 불호수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을 한 것은 어디나 다 똑같이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엄의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0일에 70 위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복된 주일 기쁘게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에 한 사역자를 하나님의 권위로 주님의 교회의 권위로 이제 안수해서 파송하는 참으로 기쁘고도 엄숙한 저희들이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전 예배를 주님께서 복주시고 또 오후에 이 안수예배도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얹어주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시에 예배 시작합니다.